책으로 만나는 세상.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2부를 열어준 곡은 한결의님의 신청곡 카를라 브루니의 스프링 왈츠였습니다. 이 노래 신청해도 될까요? 정혜인 씨 나온 드라마 봄밤 삽입곡인데 벚꽃이 날리는 파스텔 그림 같던 장면이 떠오르는 음악입니다. 정혜인은 언제나 옳고 봄은 언제나 반갑지요. 봄에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이라 신청해요. 네, 부드러운 사연인데 이 단호한 정혜인은 언제나 옳고를 읽으면서 살짝 재밌었어요. 정혜인 옳죠. 그리고 봄은 언제나 반갑고 맞습니다. 꽃들이 보통 사진 같은 거 보면 낮에 많이 꽃놀이 하는 사진들 많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 봐왔잖아요. 올해는 조금 자제하고 있지만 근데 저는 진짜 예쁜 그 봄꽃 사진은 밤인 것 같아요. 밤.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꽃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마구마구 키가 쑥쑥쑥 자라고 몸을 막 불리는 식구를 불리는 그런 시간? 그게 이제 벚꽃 사진 같은 거, 목련 사진도 그렇고 밤하늘의 배경으로 하고 있을 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올해 멀리 가진 못하시더라도요. 집 근처에 있는 봄밤, 봄꽃 한번 눈으로라도 담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북카페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7522번. 제주에 웨딩 스냅 촬영 왔는데 날씨가 좋지 않네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오늘 제주도 날씨가 좀 흐린가 봐요. 비가 오는 건 아니죠? 웨딩 스냅 촬영할 때 비 오는 날씨 참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뭔가 좀 큰맘 먹고 촬영할 때는 비는 좀 달갑지 않죠. 미뤘다가 다 촬영 접으면 왔으면 좋겠고 흐린 날씨라고 하더라도요, 웬만한 흐린 하늘은 요즘에는 보정으로 맑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2039번. 어제 내린 비로 마당에 하얀 동백꽃잎이 하얗게 떨어져 있네요. 하얀 세상인 것 같아요. 마당에 동백꽃잎들이 막 떨어져 있으면 정말 흰 눈 온 기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은비님. 오늘도 아이와 함께 라디오에 귀를 기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아이랑 재택근무하는 남편과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 좋네요. 가족의 시간이 어떤 것인지 느낍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어차피 통과해야 하는 이 시간, 이왕이면 그렇죠. 나중에 그 시간 너무너무 힘들었어 이렇게만 남지 않도록 뭔가 가치 있는 거, 현명한 거 그런 거 찾아서 막 기억들을 채워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은비님 그렇게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2부 퀴즈 드릴게요. 조선 세조 때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죽은 사육신이 있습니다. 그럼 당시 세상에 뜻이 없어 벼슬을 버리고 절개를 지킨 여섯 사람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이순신, 2번 생육신. 2부 코너에서 함께 들을 즉석 신청곡 받습니다. 가수와 곡명 그리고 듣고 싶은 이유 적어서 보내주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는 샵 1045,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고요. EBS 반디는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과 사연, 듣고 싶은 노래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모두 1위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김성신 출판평론가 모셔볼게요. 권영찬의 우리들의 해피엔딩.
윤고은의 EBS 북카페.
김성신의 큰 바위 얼굴.
금요일 2부 시대의 인물을 만나보는 큰 바위 얼굴. 김성신 출판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이런 질문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예. 사람들이 저보고 선비 같다고 하는데 네. 무슨 뜻인가요? 좋은 말인가요? 이거 나쁜 말인가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들었는데 저게 무슨 뜻인지가 좀 예. 애매할 때 불안하잖아요.
윤 작가님은 어떠세요? 제가 만약에 아 윤고은 예. 작가님은 참 선비 같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생소한 기분? 살면서 선비 같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정말 들어본 적도 없는 선비 같다는 말은.
이 말의 뉘앙스가 참 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나쁜 의미로는 느낌상 선비 네. 같다. 옛날 사람 같다 같기도 하고 네, 네. 좋은 걸로 이제 뭔가 강직하고 뭔가 이제 자기 관리가 네. 좀 된다 이런 느낌?
그게 이제 어떤 왜 언어도 네. 살아있는 유기체 생명체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뭔가 말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더 이상 뭐 쓸 데가 없으면 없어지기도 하고.
그쵸.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이 선비 같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미묘하게 예, 요게 느낌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엄정한 시대 구분은 아니지만 네. 한 2000년 이전만 하더라도 뭐 그 사람 선비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체적으로는 좀 약간은 비꼬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좀 나약하거나 아니면 뭐 아는 거는 되게 많은데 세상 물정 잘 모르는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 그래서 막 이렇게 뭐 확 끌고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은근슬쩍 이렇게 비꼬는 정도 그런 투로 많이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2000년 이후부터는 좀 뭐 사람이 그 욕심스럽지 않고 또 물욕 같은 것들을 좀 삼가할 줄 알고 선량하고 점잖은 사람 뭐 네. 이런 정도로 이 단어가 좀 의미가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선비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좀 칭찬으로 많이 들리거든요.
네. 좋은 말로 들으셔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고민하신 분. 그렇죠?
이제 원래는 이 뜻이 어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제 뜻을 가진 아래 아자로 써서 선배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네. 그 말에서 이 선비가 왔다고 하고요. 그 사전적 정의는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람에 대한 호칭, 특히 유교 이념을 구현하는 인격체, 신분 계층 이것을 가르키는 일종의 유교 용어이죠.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인물들 네. 우리 북카페에서 소개해 주시고 계신데 네. 진짜 선비 정신을 표상하고 있는 인물 이렇게 되면 누구를 꼽고 싶으세요?
사실 이 시간에 큰 바위 얼굴이다라고 소개드렸던 분들은 그분들이 외국 분들이건 뭐 우리나라 분들이건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이 선비적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생존해 있는 분들 중에서 고르라 그러면 뭐 가령 이어령 선생님 네. 같은 분들 아니면 며칠 전에 세상 떠나신 그 이화 그 역사학자 같은 그런 선생님 분들이 이 우리 시대의 선비들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네. 선비 한 분을 또 함께 오셨어요. 데리고 네. 오셨어요. 오늘 가지고 오신 이 책 표지에 네. 그분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네.
등에는 괴나리 보침 그리고 손에는 긴 나무 지팡이 들고 네. 있습니다. 방랑거사 느낌이기도 하고.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정출헌이라는 분이 지은 남효온 평전. 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표지에 있는 그 지팡이 들고 개나리 고침 지고 가고 계시는 이 선비가 바로 남효온인데요. 이 책을 쓰신 정출헌, 이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가 쓰신 책입니다.
네.
조선 전기 이 유교 지식인의 그 어떤 시대 정신, 또 근대 전환기 전통 지식인들의 대응 양상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우리 고전을 당대적 시각으로 꼼꼼하게 읽고 또 연구하는 이제 이런 학자가 쓰신 책인데요. 이 이제 남효온이라는 인물을 한번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조선 성종 때의 문인입니다. 1454년 태어났고요. 그래서 매월당 김시습과 더불어서 생육신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 중 한 분이고요. 불과 39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12년이 흐른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고 12년이 흘러서 그때 연산군이 들어오거든요. 연산군 10년에 갑자사화가 일어나는데 네. 이때 부관참시를 당한 이미 세상 떠나신 분 다시 묘를 파서 예, 머리를 자르는 예,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한 예, 그런 선비입니다.
성종 때면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우기로는
네.
황금기예요. 경국대전 네. 또 삼사황립 이런 걸로 조선의 네. 기틀을 잡은 시기.
그렇죠. 그게 뭐 조선의 황금기다라고도 네. 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어릴 때 보면 외웠잖아요. 어느 시기는 좋은 시기, 뭐 그때 이러이러한 법칙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거.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진 그 과정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시험에도 안 나왔고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 잘 남아있지 않은 듯한데요. 성종이 13살 때 임금이 되거든요.
네.
네, 그때부터 막 천재성을 발휘해가지고 유교 체계를 정비하고 이러질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어린 왕의 그 말하자면 대신 이 정치를 그리고 그 당시에 훈구 세력 그러니까 세조를 세운 그 훈구 세력이 대신 정치를 해주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개국 이후에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그야말로 사륙이 난무하는 그런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있었고 그 이후에 직후에 이제 바로 성종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조 임금이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왕권을 뺏었죠. 그때 공을 세운 사람들이 한명회, 권남, 정인지, 정찬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른바 이제 훈구 공신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성종 임금의 재위 기간 동안에도 원로 대신으로서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이라든지 생존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모든 정책을 펼쳤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이 성종 초기를 우리 생각을 해야 되겠죠.
흥미진진한데요. 어떻게 살아냈을까 그 시기를.
이제 우리가 왜 선비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바로 이 남효원이라는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네.
불과 25살의 젊은 유생이었거든요. 이제 막 등극을 하자마자.
네.
세조의 왕위 계승 방법의 불법성을 임금 앞에서 탁 지적을 하는 겁니다. 25살 청년이. 근데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걸은 거죠.
그렇죠.
예, 바로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이 단종의 생모인 현덕 왕후의 신원을 복권하고 능을 복위해야 한다. 이런 상소를 올려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게 되고요. 근데 결국은 이래서 평생 벼슬 길이 막혀버리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감내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걷게 되죠.
2부 퀴즈 다시 드리고 갈게요.
네.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자 세상에 뜻이 없어 벼슬을 버리고 절개를 지킨 여섯 사람을 가르켜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이순신, 2번 생육신.
퀴즈 정답과 함께 만약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의 큰바위 얼굴을 소개한다면 누굴 이야기하고 싶은지 사연 보내주세요. 존경하는 인물 또 내 마음의 지표로 삼고 있는 인물 혼란스러울 때 나를 잡아주는 인물 누구인가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문자 샵 1045 EBS 반디는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온 정출헌의 남효운 평전을 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김범수의 말하지 않아도. 김범수의 말하지 않아도 였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금요일 2부 시대의 인물을 만나보는 큰 바위 얼굴. 오늘의 책은 정출헌의 남효운 평전입니다. 남효운이 어떤 집안 자제인가 보면요.
네.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세 글자면 설명됩니다. 금수저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딱 내 아버지가 뭐 굉장한 재벌이거나 좀 이래야 금수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엄밀하게 금수저는 아닌 듯해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물론 명문가의 후예는 맞습니다.
뭐 되게 화려한 것 같은데 지금 얼핏 보기에는.
네. 그 오대조 남재 같은 경우가 조선 개국의 1등 공신으로 그 당시 영의정까지 지내셨던 그 나라가 열리는데 그 당시에 영의정을 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렇죠. 엄청
예,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자리를 네. 가졌던 분이죠. 근데 이런 가문의 영광이 순탄하게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조부 남간 같은 경우에는 정삼품의 예문 관직 재학. 그다음에는 또 할아버지는 남준인데 이분은 정육품 사헌부 감찰 이 정도밖에 못 올라갔고요. 또 이 부친 같은 경우에서는 네. 행적이 제대로 남아있지조차 않다고 해요. 그래서 생원시에 합격을 한 우리가 김생원 이진사 뭐 이렇게 할 때
네.
그 생원 정도까지 갔고 불과 32살의 세상을 일찍 떠나셨다. 그러니까 이제 가세가 계속 기울어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남효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집안을 일으킬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탁 물리치고 25살 때 정말 호기롭게 예, 당시에 모든 그 서슬퍼렀던 예, 훈구 대신들의 그 권력 항복판을 향해서 당신들 물러나야 되겠는데.
와, 예. 정말 하기 힘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정치 무대에서 이제 그 뭐 활약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스스로 어떻게 보면 뭐 스스로 걷어찼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아웃사이더의 시선에서 성종시대의 그 밝음과 어둠 이런 것들을 지식인으로서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적은 우리가 오늘날 왜 사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잖아요.
네.
다 이분 덕분에 알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 당시의 역사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그냥 반역자. 뭐 그러고 만약에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갔었으면은 그런 분들이 계셨다라는 것조차도 모를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바로 이 남효원 선생이 육신전이라는 걸 가지고 그걸 직접 쓰셨어요. 그래서 이 사육신의 이름을 그야말로 충절의 상징으로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알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이 남효원이라는 분입니다.
남효원이 자신의 이름과 존재를 역사에 분명히 드러낸 거.
네.
언제였나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그 사건인가요?
25살 때 벌인 그 상소문, 네, 그 사건인데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세조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예종
네.
왕위에 올랐죠. 근데 불과 1년 2개월 동안 그 왕위를 가졌었고 또 바로 또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당시 훈구 대신들이 찾아낸 사람이 왕위 계승 당시 서열 3위. 예, 그 잘산군이라는 이 왕족을 찾아내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가 한명회의 사위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13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가 바로 성종이었던 겁니다. 어린 성종은 세자 교육도 받지 못한 채 급하게 이제 왕위에 올랐고 그래서 20살이 되기 전까지 수렴청정 받았고
네.
원상제라는 이 비정상적인 훈구 세력의 집단 지도 정치 체제 아래에서 임금 노릇을 거의 허수아비처럼 시작해야 했던 그런 임금이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종의 임금이 성인이 된 이후에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현전의 후신인 홍문관을 개편해서 젊은 인재들을 영입을 하기도 하고요. 조정의 대소신료들에게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라. 이렇게 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종 임금이 이제 자신의 어떻게 보면 둘러싸고 있었던 훈구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네.
이 신진 유림 세력, 젊은 유생 세력들하고 손잡고 이제 자기 정치를 펼쳐나가겠다. 이걸 이제 시작했던 그 무렵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젊은 유생들, 그 중심이 됐던 인물은 김종직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당시 사림의 종장이다 이렇게까지 추앙을 받았고
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정말 그 유림들, 아주 건강한 이런 젊은 유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김종직의 정말 총애를 받았던 후학이 바로 이 남효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그 청년, 어떻게 보면 청년 유생 세력의 핵심 인물이 바로 이 남효원이라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성종의 속마음, 속뜻을 좀 파악을 해서
네.
그동안 이제 품어왔던 생각들을 좀 거침없이 펼쳤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제 소릉 복위 상소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말은 어려운데 별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친구인 같은 동료였던 이심원이라는 친구가 전하께서는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모두 어질다고 여기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직격탄을 상소문으로 올리고 딱딱 일주일 있다가 이번에 남효원이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임금님께서 잘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 이런 방식으로 푸십시오. 이렇게 여덟 가지 일을 제안을 하는데 그 마지막 항목이 바로 이 소릉 복위에 관한 것이었는데 정말 이게 핵폭탄 같은 발언이었던 거죠. 세조에 의해서 폐서인이 된 단종의 생모인 그 현덕 왕후의 신원을 복원을 하고 그의 능을 복위해야 한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소릉 복위라는 것이 정당성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면 그럼 단종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세조와 그리고 이제 세조 임금이야 세상을 떠났지만 그 당시에 그 일을 같이 했었던 지금의 가장 중요한 대신들
원로 대신들
예. 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둘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퇴로가 없이 부딪힌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나의 큰 바위 얼굴 어떤 분들 품고 계신지 좀 보고 가겠습니다. 5080번 요즘에는 이국종 교수님 보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국종 교수님을 네. 큰 바위 얼굴로 그렇죠. 뽑으셨네요.
그러니까 선비라는 단어 그 자체가 이렇게 연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지표로 삼는 어떤 인물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신예경님 같은 경우에는 톨스토이를 존경합니다. 오늘 밤까지 살라. 동시에 영원히 살라. 매 순간 유한한 삶에 충실하려고 각성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톨스토이 또 얼마 전에 우리 부활을 함께 읽었거든요. 북카페에서. 신종우님 우리 집안 사당에 모셔져 있는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 존경합니다. 하셨네요. 와 신채호 선생님이 또 후손 그죠?
그러신가 봐요. 네. 신종호님이니까요.
네. 네. 퀴즈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주시겠어요?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자 세상에 뜻이 없어 벼슬을 버리고 절개를 지킨 여섯 사람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이순신, 2번 생육신.
퀴즈 정답과 함께 나의 큰 바위 얼굴에 관한 사연들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의 큰 바위 얼굴, 저도 사실... 이게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네.
그 몸은 하나인데 지금 얼굴이 여러 개가 붙은 이미지가 막 누구를 빼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사연을 계속 네.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1045, 반디는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정출원의 남효음 평전을 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거미의 구름이 그린 달빛. 거미의 구름이 그린 달빛이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금요일 2부 시대의 인물을 만나는 큰 바위 얼굴. 오늘의 책은 정출헌의 남효운 평전입니다. 단종 복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6명의 신하.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사육신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게 사육신을 우리가 충절의 상징으로 기억하게 된 것이 네. 이 남효운 덕분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런 맥락들이 있어요. 그 이제 상소문 올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핵심 권력과 지금 현재 임금하고서도 다 관계가 돼 있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역시 그 당시에 훈구 공신들이 말하자면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놀아본 사람들답게 굉장히 노예하게 대응합니다. 뭐 젊은 사람들한테 그냥 즉각적으로 정면으로 이 반박을 하거나 이것이 아니고 이 성균관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아서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사제의 도리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도리를 모르는 광동 그러니까 미친 아이들
오.
광생 미친 학생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네. 이제 중앙으로는 얼씬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벼슬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야말로 이 전국을 떠돌면서 은둔하다시피 지냈어요. 그런데 예, 정말 뭐 다 자포자기해서 벼슬할 가능성도 없고 네. 그래갖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라면 사실 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인생 우리가 선비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거고요. 현실 정치와 절연한 채 속세를 떠나서 방랑자로서 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그저 그런 삶을 산 비운의 인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떨어져서 이 전국이 돌아가는 세태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이 권력을 틀어진 자들이 왜곡하거나 은폐한 역사의 그 진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죠. 왜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른바 상황 논리라고 해서 상황 논리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네.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상황 논리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빠져 들어가지 않고 떨어져서 봤기 때문에 올바로 그러니까 정말 유교 정신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들을 계속 보면서 정확한 방향 속에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글들을 남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육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겠다.
네.
이들이 유교의 정신, 조선 건국을 해내고 이 조선이라는 국가를 유지시켜 나가는 진짜 핵심적인 정신을 담고 있는 거는 지금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죽어간 이 사람들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역사 바로 세우기가 맞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 육신전 이게 없었으면
네.
우리가 정말 전혀 다른 역사를 아마 배웠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존재를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처참하게 죽어간 그 사육신 여섯 분의 그 행적을 기억해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문헌 자료가 바로 남해온의 육신전이라고 다들 학자들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고자 했던 그런 그 선비 정신의 어떻게 보면 어떤 결과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소 사건도 그랬지만 육신전도 정말 목숨 걸고 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선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이기도 하고
네.
남효원 오늘 얘기하면서 더 그렇게 굳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용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이 유교의 아주 본질적인 그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그래야 한다. 라는 가르침 분명히 있죠. 하지만 뭐 책에야 뭐 지금도 책에는 다 좋은 얘기가 쓰여져 있죠. 책 읽는다고 해서 다 평생 그걸 실천하고 살게 되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령 이 김종직 같은 그 당시 그 학자들 뛰어난 학자들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굉장히 서로 존경하고 서로 아껴주고 이런 관계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요즘에 연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독려하고 서로 손잡고 서로 돕는 거죠. 같은 생각을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젊은 유생들도 또 이 학자들도 조선 건국 초기에 그런 제대로 된 유교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서로 연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용기들을 서로가 각자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겠네요, 정말.
이 당시로서는 김종직이 나중에 사후에 이분도 부관 참시 되거든요. 근데 그 연산군 시대가 이제 열리니까요.
네.
가령 뭐 그런 사화가 벌어졌을 때 김종직으로부터 사랑받고 김종직 나이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하면 김종직 나인이다라는 이유로 말하자면 목이 잘리고 세상을 떠나야 될 그런 사람들도 이후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어떤 그 연대감 속에서 살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금호신화를 쓴 김지습도 네. 생육신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해서 묻어준 뒤에 평생 방랑하면서 응거해서 살았는데 김지습하고 남효운이 또 절친이었다고
네. 네. 그
하니까.
비슷한 행보가 있죠.
오.
예, 그 행주 나루터에서 낚시 들이우고 시와 술로 살거나 또 뭐 금강산 지리산 뭐 이렇게 해서 국토순례 그야말로 이제 사대부구 선비인데 과거를 포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진사시까지 합격을 했는데 대과는 포기를 하는데 현신 정치를 포기한 채 그 당시 사실은 여러 젊은 선비들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당대 현실에 대한 어떤 절망감의 표현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즉석 신청곡을 한 곡 띄워드리고 이야기 네. 이어가겠습니다. 문은경 님이 오늘은 비 그친 후 맑고 파란 하늘이 너무 예쁜 봄날이에요 하시면서 아이유의 블루밍 신청하셨어요. 아이유 블루밍 이 곡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블루밍이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금요일 2부 큰바위 얼굴 오늘은 김성신 출판평론가와 함께 정출헌의 남효운 평전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속을 모르는 사람은
네.
남효운 인생에 대해서 신선 같은 삶을 유유자적 살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일하고 싶은 뭔가 역할을 역사 속에서 하고 싶었던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네. 봤을 때는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남긴 뭐 시문들 뭐 이런 것 문장들을 보면 뭐 그런 어떤 여유로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 우울한 비감 같은 것들이 거기서 다 그 문맥에서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벗들과 이 교류하는 것도 모두 끊은 뒤에 병마에 시달리다가 결국 39살에 거의 화병과 이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일찍 가신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근데 살아생전에는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삶을 살아갔는데 사후에는 이분의 정신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습니다. 중종이 새로운 임금으로 즉위하자 그가 꿈꿨던 상소 올렸던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소릉의 복위가 그때 이루어지거든요. 중종 임금 때. 아, 그리고 또 억울하게 그 세상을 살다가 간 자신의 신원도 이루어져서 남효는 좌승지에 이제 추증이 되고요.
네.
사후 299년이 지난 뒤에는 이 단종에게 충절을 바친 인물들을 모신 장릉 배식단에 함께 배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육신이라는 그 영예로운 이름을 얻어서 역사에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는 정말 유랑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분의 오히려 정신이 사후에 300년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평가되는, 그리고 또 오늘날까지 그게 계속 이어져 오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생각이 들죠. 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때 잘못 만난 아웃사이더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비운의 아웃사이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겉 모양만 보고 남효원이라는 인물을 평가하는 거고요. 제대로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은 자신에게 부과된 역사적 소임을 다 하고 간 인물이라는 것을 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조선의 통치체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네.
왕도 사실은 신하들한테 꼼짝을 못하는구나.
네.
이것도 한번 생각하게 됐고, 이 수많은 개혁을 시도했던 왕들, 그 개혁 성공했다면 좀 우리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게 과거의 불합리함을 개선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자, 이런 생각이나 움직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조선시대의 왕의 개혁이든 뭐 오늘날 대한민국의 개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번이 좌절됐던 안타까운 역사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패배주의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볼 수 있죠. 개혁은 그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끝없이 이어지고 끝없이 도전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 번의 개혁 시도로 모든 것을 다 이루지는 못했어도 어떤 식으로든 세상을 조금씩은 진전시켰고 후세에게 그 개혁의 의미 이런 것들의 정신과 의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바로 이래서 이런 역사적 인물 남효운 같은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퀴즈 정답 알려주세요.
네. 정답은 2번 생육신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 사랑하시는 분들 무척 많은데요.
네.
참 아쉽습니다. 오늘이 큰바위 얼굴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네.
저는 매주 이 시간 세상 진짜 부지런한 사람들 많구나 막 자극을 받았던 또 힐링도 받았던 시간이었는데 평론가님은 어떠셨어요?
과거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꿈꾸고 한번 그려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도 더없이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껴주신 청취자분들과 함께했던 이 시간을 앞으로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또 우리 항상 마지막 인사.
네.
그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네.
아이디어 주신 분이 또 김성신 우리 평론가님이셔서 제가
네.
한번 말할 때마다 농담으로 50원씩 쌓아둘게요 했는데요.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 EBS 북카페 홈페이지 당첨자 발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확인해 보시고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EBS 북카페 저는 윤고은이었어요.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